VOA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8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특수부대의 인질 구출 작전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산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텔레그램 성명에서 하마스 무장대원이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인질 구출 작전을 인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 특수부대원 여러 명이 사살되거나 부상당했으며 아직 석방하지 않은 인질 138명 중 한 명인 25세 남성 사하르 바르흐 씨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바르흐 씨가 이스라엘군 소속이라고 말했으며 앞서 이스라엘이 공개했던 인질 명단에는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당시 자택에서 납치된 같은 이름의 24세 학생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바르흐 씨는 벤구리온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24세의 학생으로 할머니와 남동생이 납치 당시 하마스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관련한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오늘로 나흘째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대한 포위 공세를 이어가면서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가 은신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하마스 기지들을 공격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반면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신와르는 칸 유니스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어제 발표를 통해 지난 하루 동안 350명이 사망했다며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최소 17,17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가자지구 남부의 한 유엔 구호시설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근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의 민간인을 겨냥해 발사한 로켓 발사음 12회를 청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접경한 레바논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지난 13일 공격 과정에서 로이터통신 기자 한 명이 사망한 데 대해 이스라엘군은 오늘 성명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었다면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하마스와의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아직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전 중지 상태가 깨진 것은 젊은 여성들에 대한 석방 요구를 하마스가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의 지속과 연료 공급 확대, 민간인의 안전한 피난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남은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도 전화회담을 갖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한다는 미국 정부의 다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노력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제니퍼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6일 코차프 엘카이람 레비 이스라엘 시민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과정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저질렀던 성폭력을 비난하고 국제사회에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외교장관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보호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과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의도와 실상의 차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전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이스라엘이 지정한 민간인 대피 안전지역에 식량과 의약품, 물 등을 공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머런 장관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촉구하면서 가자지구 남부에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북부에서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면 그곳의 경제가 늘 들썩했습니다. 이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요. 공연 티켓은 물론이고 호텔, 공항, 식당이 대호황이었고 이 사람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상영한 영화관도 연일 문전성시였습니다. 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이 사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을 정도인데요. 며칠 전에는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세계 여성 100인 중에 다섯 번째 인물로 뉴스가 됐던 이 사람을 오늘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최종 후보에 올랐던 영국의 찰스 3세 국왕, 또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를 제치고 올해의 인물이 됐는데요. 1989년생, 올해 나이 33살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17살에 컨트리 가수로 데뷔해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세계문화예술계, 재계, 정치계도 그녀의 영향력을 주목하는 거물이 됐습니다. 타임지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대중문화예술가로서 이룬 업적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라면서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마돈나의 버금가는 팝스타이고 밥 딜런, 폴 매카트니 수준의 작곡가이고 10억 달러의 자산을 일군 사업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세상 사람들이 일상에서 날씨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화제가 된 그야말로 세상의 주인공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2023년 한 해에 분야별로 조명해보는 연말 특집 순서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This fake case was brought only to interfere with the upcoming 2024 election, and it should be dropped.
네, 오늘은 2023년 한 해 미국의 주요 뉴스 정리해 봅니다. 지금처럼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연말 특집 순서 이어집니다. 네, 이것도 워싱턴 DC는 지금이 12월 8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3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9일 토요일의 북한. 낮에는 초봄처럼 아주 포근한 날이 주말까지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로 공기는 탁하겠고요. 바람이 서해안, 특히 동해안 쪽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 북한은 구름 많이 끼었다가 낮부터 맑아지는 날인데요. 하지만 함경남북도, 양강도는 곳에 따라 흐리고 자강도, 해산, 삼지연은 오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김책은 오후에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1도 사이,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16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상 5도, 개성과 원산은 영상 7도, 함흥 청진은 1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가 영하 1도고요. 중강은 영하 7도, 해산 영하 6도입니다. 평양은 낮에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과 원산, 함흥은 14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는 영상 5도, 중강은 영상 1도, 해산은 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오전에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바다는 4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 3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지도자에 이어 7일에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만나는 등 활발한 대중경 외교를 펼쳤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그리스를 방문해 양국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에 중동 나라 정상들을 연이어 만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부터 보죠. 자, 어제는 이란 대통령 만났죠?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모스크바에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만나 이 팔레스타인 분쟁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이란 지도자를 만난 게 지난해가 마지막이었던가요?
맞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란에 가서 이란 최고 지도자인 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라이시 대통령을 만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서는 역시 그 팔레스타인 분쟁이 주로 논의됐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중동 지역 상황, 특히 팔레스타인 상황에 관한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라이시 대통령은 현재 팔레스타인과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물론 대량 학살이며 반인도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라이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또 중동 사태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라면서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이란이 최근 들어서 관계를 부쩍 강화하고 있죠.
네, 특히 러시아가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부터 양국이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란은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자폭용 무인기, 이 드론을 러시아 쪽에 대량으로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이 러시아군이 이들 드론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크렘린궁 측은 이 두 나라가 군사 기술 협력 등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을 만나기 바로 하루 전에는 하루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왔습니다.
네, 먼저 UAE 아랍에미리트에 들려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만났고요.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런데 사적으로도 이 나흐얀 대통령 그리고 빈 살만 왕세자와 친밀한 관계를 네.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란처럼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죠.
네, 이 사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이 미국하고 아주 가까운 나라들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이번 중동 방문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이 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만남이었죠.
네, 푸틴 대통령과 이 빈살만 왕세자의 회담에서 특히나 이 OPEC 플러스의 원유 감산 문제가 중심 의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회담이 끝나고 나온 공동 성명은 러시아와 사우디가 에너지 분야에서의 긴밀한 상호 협력과 석유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OPEC 플러스 회원국들의 성공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참고로 OPEC 플러스는 이 기존 OPEC 회원국들과 이 러시아 등 주요 여타 주요 산국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예. 푸틴 대통령하고 빈살만 왕세자가 에너지 문제 말고도 여러 현안들 논의했죠?
네, 크렘린궁 측은 두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와 예멘 분쟁 그리고 예, 이란 핵 프로그램과 방위 협력 강화 방안 또 이 가자 분쟁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동성명은 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이 빈 살만 왕세자가 보여준 인도적이고 정치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연이어 중동 세 나라 정상을 만난 것에서 뭐 볼 수 있듯이 러시아가 요즘 중동 나라들하고 관계 개선에 참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가 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중동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ICC 국제사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부터는 해외 방문을 자제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직접 찾은 걸 보면은 이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그 팔레스타인 분쟁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군요.
네, 이번 사태를 미국 외교의 실패로 규정하고 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으로 이 중동 안에서 서방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을 이용해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과 모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분쟁에서 중재자가 자신들이 중재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두 나라가 7일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포로를 교환하고 연말까지 평화협정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실과 아르메니아 총리실 사이 회담이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는 가시적인 조처를 하는 것에 대한 합의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지금까지 적대관계였는데 이거 청산하겠다고 합의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성명은 이 두 나라는 오래 기다렸던 평화를 달성할 역사적 기회가 왔다는 견해를 공유했다면서 이 주권과 영토 보존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합의로 양국의 포로가 석방된다고요?
네,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군 포로 32명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2명의 아제르바이잔군 포로를 석방할 예정입니다.
네.
또 이와는 별도로 아르메니아는 이 아제르바이잔이 내년에 열릴 이 COP29 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두 나라가 바로 올해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쟁 지역인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전쟁을 치렀는데요. 여기서 이 아제르바이잔이 이기면서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네.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두고 두 나라가 분쟁을 벌인 게 이게 또 상당히 오래된 역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1992년에 이 두 나라가 2년간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이 이 아르메니아가 지원하는 이 아르메니아계 주민들 통제 아래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제사회는 그 지역을 어느 나라의 영토로 간주를 했던 겁니까?
네, 국제사회는 이곳을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승인해 왔습니다.
예, 이 두 나라 사이에 3년 전에도 전쟁이 있었더군요.
그렇습니다. 2020년에 전쟁이 나서 6주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 전쟁으로 이 아제르바이잔 측이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가운데 일부를 탈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오랜 분쟁의 결정적이었던 그 전쟁이 올해 벌어진 거고요.
네, 아제르바이잔군이 지난 9월에 이 전격적인 이 정강석화 같은 군사작전을 통해서 결국에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 지역을 되찾았습니다.
네.
전쟁이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로 끝나고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아르메니아군이 물러갔고요. 현지에 있던 자치 세력도 해산했습니다.
네.
그러자 아르메니아계 주민 12만 명 가운데 대부분이 보복이나 인종 청소를 걱정해서 아르메니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관계 정상화 합의 외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속적이고 존엄한 평화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계속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샤를 미셀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도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X에 이번 합의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나 포로를 송파하고 전례 없는 정치적 대화를 하기 위한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러시아가 줄곧 아르메니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에서 나온 반응은 있을까요?
네,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이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를 역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교통과 국경 봉쇄 해제, 평화협정 체결과 시민사회를 통한 접촉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튀르키예 대통령이 그리스를 갔다 왔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7일 그리스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리스를 방문한 게 6년 만인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를 만나 회담하고 양국 관계 개선과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네, 튀르키예와 그리스도 사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오랜 갈등 겪고 있는 나라죠.
네, 이게 고대 이 알렉산더 대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 만큼 아주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스 그리고 이 튀르키예 전신인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간의 전쟁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요.
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이 전쟁 직전까지 갈 만큼 이 상황이 서로 관계가 좋지 못했는데요. 특히나 이 두 나라가 에게해 주변 섬들에 대한 영유권이나 지중해 자원 탐사, 또 키프러스 독립 문제 등을 두고 충돌해 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그리스 방문 의미가 있죠.
네, 지난 2월 이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대지진 때 이 그리스가 신속하게 이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등 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이 냉랭했던 두 나라 관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네.
또 그 연장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에 그리스에 간 건데요. 이 두 나라는 이번 에르도안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무역과 에너지,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네, 예정됐던 것보다 길게 정상회담이 이어졌는데요.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에게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싶다면서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취할 공동 조처를 통해 세계의 본보기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리스로 가기 전에도 이 두 나라 사이에 얽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네, 비행기를 타기 전에 기자들한테 양국 사이에 물론 유엔 차이가 있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당장 해결할 수 있고 협력 기반을 넓힐 수 있는 분야도 있다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리한 접근법을 가지고 아테네로 갈 것이라면서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한다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스 총리의 얘기도 들어보죠.
네, 7일 기자회견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친애하는 타이프라고 부르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서 양국 사이 회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 대화를 더 발전시켜서 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 확장 단계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 두 나라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로 묶여 있는 동맹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 튀르키예와 그리스 사이 대립이 이 나토 동맹과 결속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돼 왔었는데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 그리스가 튀르키예의 적이 아닌 나토 동맹의 소중한 회원국이고 서로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검찰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를 탈세와 관련한 9개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년 미국 노동자들의 연봉이 평균 4%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멘톨향, 즉 박하향 첨가담배 금지 정책 발표를 연기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부터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 관련해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었네요.
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7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14쪽에 달하는 이 결의안은요, 켈리 암스트롱 공화당 의원이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네, 의회에서 이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은 의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9월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맥카시 전 의장은 당시 조사와 관련한 성명에서 바이든 일가에 대한 하원의 조사는 부패의 문화를 드러냈다면서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하원 법사위원회와 감독위원회 그리고 세입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탄핵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탄핵 조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미국 헌법은요, 의회에 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리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이 반역이나 뇌물수수 아니면 기타 중범죄 등을 저질렀을 때 탄핵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탄핵조사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두고 진행되는 조사로 탄핵의 첫 단계입니다.
네.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탄핵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의 사업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과의 해외 사업이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당시에 이를 조율했고 중국에는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이로 인해서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이 공화당 측의 주장입니다.
네, 탄핵 조사는 이미 진행 중인데 여기에 또다시 결의안이 발의된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미국 언론은 공화당이 탄핵 조사 결의안을 발의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통해서 조사와 또 증거 수집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정당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네, 코모 위원장은 탄핵 조사 결의안은 추후에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한 우리의 소환 요구를 거부할 때 해당 사안이 법정으로 갈 경우 우리에게 여기 힘을 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결의안이 발의되기 전에 이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를 했더군요.
네, 존슨 의장은 공화당에 이 해당 결의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하면서요. 이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법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특히 결의안에 대한 투표는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으로 이것은 필요한 헌법적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백악관과 민주당 반응 보겠습니다.
네, 이현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이 사실이나 실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려는 그런 욕망이 뿌리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인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의원은요,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져도 이것이 사실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스킨 의원은 또 지난 몇 달간의 탄핵 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표결로 이어지는 거죠? 언제 표결이 됩니까?
네, 정확히 알려진 시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르면 다음 주에 이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와 관련해서 앞서 하원 감독위원회가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소환장 발부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지난달 이 차남 헌터 바이든 씨와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 씨 등 이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헌터 바이든 씨에게는 오는 13일 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헌터 바이든 씨는 지난달 말에 감독위원회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서한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공개 증언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헌터 바이든 씨 관련 소식 하나 더 보죠. 연방검찰이 헌터 바이든 씨를 추가로 기소했네요.
네, 헌터 바이든 씨의 탈세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는 7일 바이든 씨에 대해 9개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9개 혐의 중에 3개는 중범죄 그리고 6개는 경범죄입니다. 와이스 특검은 성명에서요, 헌터 바이든 씨는 책임을 납부하는 대신에 호화 생활을 누리는데 수백만 달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에 최대 17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 헌터 바이든 씨는 이번 기소 전에도 다른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은 지난 9월에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해서 이 총기 불법 소지와 그리고 총기 구매 관련 서류 거짓 작성 등 3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헌터 바이든 씨 변호인은 이번 기소에 대해서 바이든 씨가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헌터의 성이 바이든이 아니었다라면은 총기 불법 소지는 물론 탈세 혐의로 인해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 노동자들의 내년 연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설문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네, 컨설팅 업체인 윌리스 타워스 왓슨 WTW가 이 고용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7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WTW는 이 각 기업이 내년 노동자 연봉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이것을 물었는데요. WTW는 이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내년 노동자들의 연봉을 평균 4%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컨설팅 업체인 콘페리가 발표한 그 설문조사 결과도요. 내년 노동자들의 연봉이 4%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2024년 연방정부 직원들의 연봉이 5.2% 인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 평균적인 연봉 인상 수준이 4% 정도니까요. 뭐 산업별이라든지 상황별로 보면은 좀 폭이 다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엔지니어 분야의 노동자들의 연봉은 5%가 인상됐고요. 그리고 이에 비해서 소매업이나 아니면 교육 분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예. 내년도에 미국 노동자들의 연봉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요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WTW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연봉 인상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그리고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 과열된 노동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먼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분부터 볼까요?
네, 물가 상승 문제는 지난해와 비교하면은 현재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지난해 6월 연간 물가 상승률은 9.1%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10월 현재는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은 식료품점이나 아니면 월세, 또 의료보험 등과 같은 여러 부분에서 물가 상승의 여파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에 따르면요, 일반 미국 가정은 연간 11,400달러 정도를 추가로 지출해야지 이 3년 전과 비슷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기업이 노동자들의 연봉 인상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도 또 연봉을 올리게 하는 요인으로 본다는 거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가 한때는 1,200만 건까지 치솟는 등 미국 노동시장의 과열 상황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구인 건수는 870만 건대로 내려오면서 그런 과열 상황은 완화됐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700만 건 되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10월 현재 구직자 한 명당 열려있는 일자리는 1.3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 이상의 일자리는 확보되어 있다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주도권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는 기업의 입장이 더 급한 상황에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이 임금 인상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내년도 노동자들의 연봉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WTW는 설명했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기업이 노동자들한테 제공하는 혜택이 뭐 임금 인상뿐만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은 임금 외 부분에서도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업의 응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무 유연화로 55%의 기업이 이를 제시했습니다. 근무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이 재택근무나 사무실 출근 혹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담배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멘톨 담배 판매를 금지하려는 조치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 발표가 연기된다고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6일 미 연방총무청에 올린 온라인 고시를 통해서 이 멘톨 담배 금지 조치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발표가 날 때까지 멘톨 담배 최종 금지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멘톨 담배라는 게 있군요.
네, 멘톨은 영어 단어로 이 박하를 뜻합니다. 이 박하는 청량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담배 연기의 쓴맛을 이 박하 향이 중화를 하고 또 담배를 피울 때 나는 연기로 인해서 기침이 나는 것도 완화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멘톨 담배는 지난 1920년대 처음으로 출시됐는데요. 미국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끈 것은 지난 1950년대에서 60년대부터입니다.
네. 그런데 관련 소식을 전하는 여러 언론이 멘톨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발표가 연기된 것, 이거 의외라고 지적을 했더군요.
맞습니다. 멘톨 담배 금지 발표가 12월 말에 혹은 내년 1월 초에는 나올 것이라는 것이 이에 대한 그 보편적인 전망이었습니다. FDA는 앞서 지난해 4월 이 멘톨 담배 금지안을 발표했고요. 이후 지난 10월에는 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멘톨 담배 금지 최종안을 제출했는데요. 자, 이 과정은 정책이 최종적으로 발표되기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최종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던 겁니다.
네, 이 멘톨 담배 판매를 금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온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네, 지난 2013년입니다. 여러 공중보건단체가 연합해서 이 멘톨 담배 판매를 중단시켜달라고 청원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박하향을 담배에 첨가하게 되면요, 냄새도 잡아주고 그리고 청량감도 주면서 기침도 덜 나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만듭니다. 단체들은 미국인들의 흡연을 줄이기 위한 핵심이 바로 이 멘톨 담배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이 박하향을 제외한 다른 첨가향은 모두 판매 금지됐는데요. 그럼에도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도 아직까지 이 박하향 담배 판매는 금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멘톨 담배 금지 발표 연기에 대해서 보건단체 쪽 반응이 어떤지 볼까요?
네, 미국 심장협회의 에밀리 홀로보비치 부회장은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우리는 멘톨 담배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도시 보건연대의 크리스티 훌리아노 사무총장은 멘톨 향을 없애지 않고서는 이 담배 사용과 이로 인한 관련 질병과 사망을 줄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멘톨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미국인의 흡연율은 2021년 기준 11.5%로 최근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흡연자 중에서 멘톨 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나 20대 등 그 젊은 사람들의 멘톨 담배 이용률이 높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학년에서 12학년 사이에서 흡연한다고 밝힌 학생 10명 중 거의 9명은 이 멘톨 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멘톨 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들 인종별로도 좀 차이가 있군요.
맞습니다. 바로 흑인 흡연자들의 멘톨 담배 이용이 많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보면요, 모든 연령대의 그 흑인 흡연자 중에 멘톨 담배를 이용하는 비율은 80% 이상입니다. 다른 어떤 인종의 흡연자들도 이런 흑인의 흡연자처럼 멘톨 담배를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흡연하지는 않습니다. FDA는 멘톨 담배를 금지하면은 적게는 9만 2천 명 그리고 많게는 23만 8천 명의 흑인 흡연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멘톨 담배 금지 발표가 연기되는 것은 된 것은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전면적인 금지 앞서 검토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미국 ABC 뉴스가 이와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멘톨 담배 금지가 대선 도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BC 뉴스는 익명의 고위 관료가 이번 연기는 그 같은 계산의 결과라고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는데요.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에는 산하에 많은 기구가 있습니다. 이들 기구는 국가 법 집행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 산하 기구 첫 번째 순서로 연방검찰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연방검찰은 의회가 만든 연방법률에서 비롯된 연방사건에서 연방정부를 대표합니다. 반면에 주와 지방검사들은 각 주의회가 만든 법률에서 연유한 사건에서 주정부를 대표합니다.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방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93명의 검사장이 이끕니다.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이들 검사장은 50개 주와 미국령에 설정된 94개 연방구역을 각각 담당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고함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별도 구역이지만 검사장 한 명이 두 구역을 담당합니다. 연방검사장은 담당 구역에서 최고 법 집행관리며 미국 정부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에도 관여합니다. 연방검사장은 지역 관할 우선사항과 지역사회 필요를 진전시키기 위한 자원 사용에 있어 광범위한 자율권을 행사합니다.
Headed by Attorney General William Barr, overruled its own prosecutors and recommended a lighter prison sentence for a longtime Trump friend.
연방 구역 사이의 사건 배분량은 다르지만 각 구역 검찰청은 모든 종류의 사건을 처리하며 복잡하고 단순한 소송이 복합된 사안을 다룹니다. 연방검찰청은 종종 주나 지역기관들 사건도 맡습니다. 검찰청은 이들 기관과 협력해 연방범죄수사에서 지침이나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연방검찰청은 담당 업무에 따라 대개 형사와 민사, 항소, 그리고 금융소송 등 4개 부서로 구성됩니다. 법무부에는 검찰청 외에 연방검찰사무국이 있습니다. 연방검찰사무국은 법무부와 검사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하며 미국 전역 94개 검찰청을 위한 지원과 감독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구역 연방검찰청에는 또 검사장 지휘를 받는 연방검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등 미국 정부가 연관된 모든 소송에서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전국 연방검사협회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에서 모두 5,500명 이상의 연방검사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 산하 연방검찰청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연말을 맞아 분야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특집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3년 올 한 해를 장식한 미국의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전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올 한 해 미국 뉴스의 중심을 차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 정치 뒤편으로 물러났던 것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도 끊임없이 존재감을 드러냈고 올해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딴 기소로 연일 사회, 정치면 뉴스를 장식한 겁니다. 첫 기소는 올해 3월에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와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쿠언 씨에게 13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이후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을 통해서 변제해 준 뒤 이와 관련해 회계 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관해서 조사를 벌였는데요. 뉴욕주 맨해튼 대배심은 3월 전격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뉴욕 법원에 출석한 뒤 곧바로 플로리다로 날아가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했습니다.
This fake case was brought only to interfere with the upcoming 2024 election. And it should be dropped immediately.
이 소송은 오는 2024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제기된 가짜 사건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소송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월에는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one set of laws in this country and they apply to everyone. Applying those laws, collecting facts, that's what determines.
스미스 특검은 미국에는 하나의 법이 있고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을 적용하고 사실을 모으는 것이 수사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8월에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또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두 건의 기소가 추가됐습니다. 네 건의 기소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내년 3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 대통령 선거에 쏠리는 이목.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경주에 포문을 연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약 2년 앞둔 지난 2022년 11월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공화당에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각각 올해 2월과 5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월 초 기준 지지율 60%에 육박하며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4월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공개한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not a time to be complacent. That's why I'm running for re-election. We believe that everyone is equal, that everyone should be given a fair shot to succeed.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모든 사람은 이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공평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며 이것이 자신이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고 민주당에선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후보가 없는 가운데 두 사람이 대선에서 재대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두 사람의 가상 양자 대결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11월 말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다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2%포인트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234년 의회 역사상 첫 하원의장 해임.
올해 10월 미국 하원에서는 미 의회 234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겁니다. 지난 10월 3일에 있던 미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순간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16, the nays are 210. The resolution is adopted. The office of Speaker of the House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is hereby declared vacant.
이 투표에서 찬성 216대 반대 210으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됐고 이로써 하원의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는 겁니다. 불명예의 주인공이 된 인물은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입니다. 정부의 부분 폐쇄를 막기 위해 맥카시 전 의장이 지난 9월 말 2023 회기연도 예산 마감 기한 전에 발의한 임시 지출안이 통과되자 공화당 내의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이 단독으로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고요.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내의 8명의 강경파 의원이 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장 공백 사태는 이후 약 3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후 공화당에서 총 4명의 의원이 하원의장 후보로 나섰는데요. 이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후보로 나선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과 톰 에머 의원은 공화당 내의 지지 확보 실패로 투표에 가기도 전에 중도 하차했고, 두 번째 후보로 나선 짐 조던 의원은 3차까지 이어진 투표에서 점점 더 반대하는 의원인으로 결국 포기했습니다. 결국 네 번째 후보로 나선 마이크 존슨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고, 하원 본회의 투표를 간신히 통과해 제56대 하원의장이 올라 의장 공백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Let the enemies of freedom around the world hear us loud and clear. The people's house is back in business.
존슨 의장은 취임 직후 행한 연설에서 전 세계 자유의 적들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한다며 의회가 재가동됐음을 알렸습니다. 존슨 의장은 취임 후 마감 기한을 앞둔 임시지출안의 기한을 각각 내년 1월과 2월로 연장해 당면한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여러 사안에서 큰 입장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슨 의장은 이를 조율해 본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최고점 찍은 미국 기준금리.
지난 2022년 미국 경제의 화두가 물가 상승이었다면 올해는 기준금리였습니다. 지난해 6월 연간 물가 상승률이 무려 9%를 돌파하기도 하는 등 물가 상승이 미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긴축 통화 정책에 나섰습니다.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 빅 스텝, 0.75%포인트 인상하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7월, 9월, 11월에 4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올해는 12월 13일 한 번 더 기준금리 발표가 남았는데 현재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입니다. 지난 11월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ut a few months of good data are only the beginning of what it will take to build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goal.
파월 의장은 최근 나온 몇 달간의 긍정적인 자료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아직 목표로 하는 안정적인 2%대의 물가 상승률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며 긴축 통화 정책을 해제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연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이제는 과연 연준이 어느 시점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파월 의장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짐작하는 것은 아직 결론 내리기 이르다며 이런 전망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결산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다, 아수라장이 됐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are you okay?
I just had the craziest day ever.
What happened?
I was at work, and suddenly all hell broke loose. I mean, chaos everywhere. First, there was a fire alarm, and we all had to evacuate the building. Then, as we were standing outside, a sudden downpour started.
I'm sorry to hear that.
Oh, it gets better. I was trying to buy a cup of coffee, and I couldn't find my wallet.
Are you serious?
I wish I was making this up. I felt like I was living in a sitcom or something.
존이 화재 경보에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고 커피 한 잔 사려고 했더니 지갑이 없었다며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All hell broke loose.
지옥 전체가 풀려났다 이 말은 큰 혼란이 일어났다,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All hell broke loose. Everything descended into madness. The situation went haywire. It was a big mess. It was chaos.
엉망진창이 됐다.
All hell broke loos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okay?
I just had the craziest day ever.
What happened?
I was at work and suddenly all hell broke loose. I mean, chaos everywhere. First, there was a fire alarm and we all had to evacuate the building. Then, as we were standing outside, a sudden downpour started.
I'm sorry to hear that.
Oh, it gets better. I was trying to buy a cup of coffee and I couldn't find my wallet.
Are you serious?
I wish I was making this up. I felt like I was living in a sitcom or someth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Are you okay?
괜찮아요.
I was at work and suddenly all hell broke loose.
회사에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 mean chaos everywhere.
그러니까 내 말은 모든 곳이 혼돈 상태예요.
First, there was a fire alarm and we all had to evacuate the building.
먼저 화재 경보가 있었고 건물에서 모두 나가야 했어요.
Then, as we were standing outside, a sudden downpour started.
그리고 밖에 서 있는데 갑자기 호우가 시작됐습니다.
I'm sorry to hear that.
유감이네요.
Oh, it gets better.
점점 더 좋아져요. 반대 표현이죠.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It gets better.
I was trying to buy a cup of coffee and I couldn't find my wallet.
커피 한 잔을 사려 했는데 지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Are you serious?
정말입니까?
I wish I was making this up.
나도 지어낸 이야기였길 희망해요.
All hell broke loose.
아수라장이 됐다.
All hell broke loos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okay?
I just had the craziest day ever.
What happened?
I was at work, and suddenly all hell broke loose. I mean, chaos everywhere. First, there was a fire alarm, and we all had to evacuate the building. Then, as we were standing outside, a sudden downpour started.
I'm sorry to hear that.
Oh, it gets better. I was trying to buy a cup of coffee, and I couldn't find my wallet.
Are you serious?
I wish I was making this up. I felt like I was living in a sitcom or something.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All hell broke loose.
지옥 전체가 풀려났다는 말은 큰 혼란이 일어났다, 아수라장이 됐다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